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2면 어간에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지금의 이제 터키의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 갈라디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말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강 건너 이제 그리스가 있었던 마케도니아 반도 건너편에 있던 그 땅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시아 대륙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죠. 아무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바다를 넘어 이제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는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는 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온 것이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방문을 한 것이죠.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뭐 그 아덴으로 적혀 있는 아테네라든지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과 함께 이제 그런 지역들을 한 번 더 이제 둘러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것이고 성경의 용법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약간 수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바울은 올라가는 심정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20장 1절을 보시면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소요라는 것은 이제 19장에 나타나는 이제 그 소요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렇게 살펴보았던 그 에베소 지역을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 우상을 통한 생계가 이제 어려워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은장색 하는 사람들, 그 우상에게 그 이제 은을 이렇게 덧입히고 이제 장식을 하는 기술자들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길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아르티메테스입니다. 그 미의 여신, 비너스 같은 이제 그 미의 여신 상을 에베소는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게 이렇게 섬겼는데. 이것이 다 우상이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하니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종교와 또 경제에 심히 악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모함하여 그 소요를 일으켜 이제 바울 이름을 이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사실 바울은 어떤 도시에서건 그 오랫동안 정착할 수 없는 처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느 도시에서건 가르치면 좀 있다가 누가 오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여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언제나 이상적이고 언제나 굉장히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주 뭐 흔쾌히 사람들이 바울을 반기고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한 반대와 거부와 배신과 그리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으로 치면 남서부 이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소유가 심해지니까 이제 바다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이제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이 수리아에 이제 뭐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수리아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의 이 그 이름들이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그 출신과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네, 그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예,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보기를 내드릴게요. 1번 예루살렘 사람들, 자 2번 갈라디아 사람들, 3번 소아시아 사람들, 4번 헬라 지역 사람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눈빛으로 4번이라고 대답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헬라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여 얻게 된 제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브로의 아들 소바도,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베라고 하는 이제 그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베는 어디에 있는 지역인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도 주고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 에베소가 포함된 지역인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주된 3대 사역,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근거지였던 갈라디아 지역과 2차 때의 근거지였던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제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 이 도시에서 얻게 된 이 회심자들,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데리고 지금 다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림인가? 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로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는 말은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그 북쪽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케도니아와 헬라스, 그리스가 이게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제국은 엄격하게 말하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헬라 연합 제국이었던 거죠. 그 알렉산더의 제국은. 아무튼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헌금을 모금하여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게 바울의 3차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인 이유인 거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이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많은 헌금 금액을 나 혼자 가져가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에도 많이 살고, 뭐 바빌론 지역에도 있었고, 로마 지역에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도 있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일종의 성전세라는 걸 내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 세금이나 이제 어떤 그런 기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하고 싶었던 이제 일들을 이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지금 이 계획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아닌 그 수많은 이방 지역들의 교인들이 유대 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존의 이방인 교인들을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좋아 여행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사투를 벌인 겁니다. 바울 입장에선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반도 지역에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런 회심자들이 나타났고 우리와 같이 함께 이렇게 주를 따르는 이들이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증거로 연보,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왔다. 그러니 좀 받아달라. 그걸 통해서 원래 이제 기독교는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로 사실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 복음 공동체가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좀 주목할 만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림이 잘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중해지만 터키와 그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은 터키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중남부라고, 이렇게 중남부를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자 이제 바다를 건너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모아서 다시 그 바다를 건너오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에, 혹시 여러분 혹시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 아시죠? 이제 그리스 연합군과 그 당시 이제 트로이 국가, 이제 도시 국가와의 그 싸움으로 유명한 그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물렀다. 7일을 머물렀다. 이제 우리가 합류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해, 그래서 이제 서로 합류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드로아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그 교회가 형성돼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까 7절입니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 바로 주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유대교나 제7일 안식일교와 다른 점이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여서 떡을 떼려 하여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자, 근데 여기 이제 강론이라는 말은 실제로 20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20장 1절을 보세요. 소회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라는 말이 있죠. 이 권하다라는 말,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 7절에 나오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12절에는 강론하다라는 말이 있고, 12절에는 그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강론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위로하고 권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님의 도를, 이 말씀을 함께 제자들과,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 듣는 제자들이 힘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사역은 드로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울의 권함, 그런 바울의 권고, 그런 바울의 권면, 이것은 온 헬라 도시들에,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권하다 그리고 위로를 얻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그 주님께서 그 성령을 향해서 지칭하셨던 그런 말과 동일한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신다, 그 뜻을 알려주신다,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그 황홀경에서 이루어진다거나, 그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비상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권면하는 사역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권면하는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 너무 좀 이렇게 한국교회적 맥락에서는 은사주의적으로 좀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야만, 어떤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령의 뚜렷한 표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일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위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뭐 한 3월이나 4월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탁하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등불까지 켰으니까 굉장히 이 공기가 좋지 않고 누구나 다 졸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라고 지금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점심 식사하고 굉장히 이게 졸린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도 내 설교 듣다가 졸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협박하셨던 그 제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이 에피소드는 사실 그게 초점이 아니죠. 떨어져서 죽게 된 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다가가는 겁니다.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구절에 보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혼동할 만한 그런 그 어떤 그런 가능성은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기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좀 잘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이 이제 되는 이제 지점입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시작을 좀 해보시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뭐 작게는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그 전의 상황을 전혀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네가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구나라고 그녀의 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라든지 심지어 죽은 나사로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같은 이들을 살려내시는 그러한 그 초월적인 어떤 그 능력들 예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적들은 그것 자체로 독립된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 성경의 모든 사실 이 맥락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난 기적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기적 사건을 동원하여 그 기적 사건을 첨부하여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원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썼습니다만 왜 이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그 사건 속에 편입하여 기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어떤 그 기적이나 어떤 성취나 우리가 원하는 식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적은 목적이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렇죠? 주님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일상적인 시간,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시간 속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이 환경 이 정황이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 환경 그리고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속에서 이 역사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안에서 이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키워내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특별한 어떤 비일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이 동원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죽음 사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떠올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열왕기 하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은 이제 주로 그 열왕기상 뒷부분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이 선지자 엘리야는 그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죠. 근데 이 승천이 무언가 대단한 엘리야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희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이 엘리사의 삶 속에 일어났던 기적은 거의 무슨 그 예수님의 기적과 방불합니다. 그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유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엘리야의 그 부재로 인한 그 엘리야를 따랐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사의 심정은 어떠했던 것인가를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십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엘리야의 부재 속에서 그동안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스승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지금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 엘리사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로 지금 엘리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엘리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그를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기적들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무슨 기적이겠냐고. 그걸 통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는 그 엘리사를 이제 그 먹여 살린 수넴 여인의 아이였습니다. 그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입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 마치 바울이 그 유두고란 청년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일곱 번 재채기를 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어떤 표징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던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생생하게 살아났다, 그 뜻인 겁니다. 엘리야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처지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제 상황인 거죠. 기근이 나고 왕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아주 최악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는가? 언약 백성은 이제 끝났는가? 하나님은 더 일하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는가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는 없게도 하지만 있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생사 화복은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일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이제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지는 기적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의 사역과 연장되어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바알 신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 이 기적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증언, 그리고 이 엘리사가 기름을 붓고 다른 왕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조가 끝나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승이었던 엘리야로부터 이어지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그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서 이 엘리야가 본 형편이 뭡니까? 지금 이 앞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그 능력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지요. 사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재물에만 그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가 됐나 이렇게 자책감이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는 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다 때려 죽여도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여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지금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갈멜산에 그렇게 불이 내리시게 할 거면 기왕이면 저 이세벨의 궁전에 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아합의 궁전에 불이 떨어지게 하셔갖고 싹 쓸어버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여전히 그 부당한 권력이 살아있게 하셔서 왜 여전히 이 부당한 현실이 계속 지속되게 하셔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까? 지금 이게 엘리야의 지금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거 지금 엘리야가 주님을 향한 어떤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거예요. 언제까지 저를 괴롭히실 겁니까? 하나님 저 이 정도 힘들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냥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나 그냥 죽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제가 가족 때문에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제가 취업 때문에 제 이 정도 제가 자소서 한 256번 썼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취직시켜 주실 때 됐잖아요. 하나님 제가 소개팅을 101번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응답을 해주실 때가 됐잖아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럼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토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예 그 상황을 끝내주시던가. 아예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래 너는 취직하지 않고 살아갈 운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너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운명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속이 편하겠는데 계속 그 결정은 되지 않고 뚜렷한 응답은 없고 막막한 그 시간을 연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뎀나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서 만든 카페들 중에 로뎀나무 카페라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의미를 잘 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로뎀나무는 뭐냐면 너 힘들지 와서 떡 먹고 물 먹고 쉬어라 이게 아니라 나 죽을 거예요 이러고 그냥 확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이러고 이렇게 누웠는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며 떡 먹어라 물 먹어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끈질기죠. 그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하나님 그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병거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죽을라 그러니 너의 삶은 너의 생명은 내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그러니까 신의 산까지 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기 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세미한 음성이 나타나죠. 들려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야 네가 있어야 될 때는 이스라엘 땅 아니냐? 현실 아니냐?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현장이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근데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이고 나는 그래서 죽으려고 로뎀나무 가운데 이렇게 로뎀나무 그 시냇가인가요 이게? 로뎀나무 그 밑에서 하여튼 나 그 누워 있는데 주님 나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먹으라고 그러고 마시라고 그러고 다시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투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15절에 우리 먼저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뭐냐? 야, 네가 나의 일을 다 한다고, 네가 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승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신다. 엘리야가 부재하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적으로 일하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신 게 있죠. 세 가지죠. 하나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라이벌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운명은 곧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운명, 내가 너희의 국가 다스리고 있다. 너희 그 아람에게, 그 아합 왕에게, 이세벨 그 왕비에게 구체적인 어떤 벌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조종하고 언약 백성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움직인다. 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범위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취직시키려고 적당한 비유는 안 되겠는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했다 뭐 이런 제 말씀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16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그러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아합 왕조를 끝내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너는 그냥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와라. 그러나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엘리야의 죽음이 아니죠. 엘리야의 부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걸 통하여 죽음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열왕기서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굳센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로 이제 넘어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반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는 도시마다 반대자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사역이 잘 되나 싶더니 옆 동네에 있던 애들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거기 현지 이방인들이 와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에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동도 그러한 반대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었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같은 그 상황이 곧 종종 펼쳐지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 선한 의도를 뭐 선한 의도도 아니죠. 그냥 이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이 악한 구조와 이 악한 시대와 이 악한 지도자들과 이 악한 상황은 왜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간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늘 못 미치는 나의 이 부족함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족함도, 너의 부족함도, 너의 시대가 갖고 있는 제한도, 우리가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인간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 속에 담아서 이 보배를,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인간성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인간성의 그 저열한 한계들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신앙 안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데 왜 여전히 나를 비롯하여 다른 이들에게서 그 인격에서 그 성품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삭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 적극적으로 뭘 해본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야곱은요,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소심함과 비겁함과 치사함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들의 그 연약한 성품들을 차츰차츰 바꿔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실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도 다 있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냥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차피 죽으면 우리가 감각도 사라지니까 고통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에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선조인 에피쿠로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수많은 자연주의자들,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죽으면 끝인 거야. 그냥 영원한 건 거대한 자연의 흐름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죽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게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기껏해야 그 정도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가 증거하고 싶었던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단지 죽음은 회피하거나 단지 죽음은 벗어나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현실을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이 어떤 종교의 기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대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실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단지 현실을 도피하고 면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현실에게서 떠나서 약간 그 마약을 맞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 나 죽을 거예요. 아니야, 로뎀나무 밑에서 너 밥 먹고 물 마시고 다시 그 길 걸어라. 죽을 것 같은데요? 괜찮다. 그 죽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한다. 죽었는데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도대체 우리 제자들만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괜찮다. 예수님의 부재에도, 엘리야의 부재에도 하나님이 더 큰 일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이 각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성령에 매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 도시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내가 큰 환란을 당할 거다, 결박을 당할 거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앞니를 왜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하다는 장로님, 용하다는 권사님들 찾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을 어떤 환란의 얘기를 내가 먼저 들어 그것을 내가 피할 방법을 찾고자 함이 아닙니까? 마치 예전 사람들이, 뭐 요즘 사람들도 찾아가지만 무당을 찾아가, 예를 들어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예정돼 있는 건데 지금 내가 여기서 부적 한번 잘 쓰면, 지금 내가 여기서 굿 한번 잘하면 그 어려움을 건너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이 앞에 결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앞에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그걸 기쁨으로 알고 환난과 결박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선포했던 바울의 신앙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내가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모든 그 하나님에 향한 그 거부의 끝자리로 겪게 된 그 사망의 자리에까지, 배신의 자리에까지, 수치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다. 왜?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가는 그 길이라면 그곳이 설령 사망의 자리요 음부의 자리요 스올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환난이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환난이나 결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쩌면 끊임없이 환난과 결박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성경의 고백, 이 말씀의 선언,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그 길을 함께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는 가겠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일하시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감수하며 걸어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은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막을 수 없는 길이요 심지어 사망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안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장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